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인도 뭄바이에서 어제 발생한 건물 붕괴 사고의 사망자가 17명으로 늘었습니다. 구조대는 무너진 4층짜리 건물 잔해에서 현재까지 28명을 구조했고 이 가운데 일부는 크게 다쳤습니다. 구조 작업은 오늘 밤까지 계속될 예정이지만 생존자가 발견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건물은 일부 양로원으로 쓰였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7가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편 뭄바이시 고위 관계자는 영국 BBC 방송에 건물 수리 작업을 하면서 구조를 변경한 혐의로 양로원 소유주를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에서는 느슨한 건축 규정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는 건물 붕괴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동 예루살렘 알 아크사 사원 입구에 설치했던 금속 탐지기를 어제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측은 이 조처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 14일 알 아크사 사원 근처에서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 경찰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사원 입구에 금속 탐지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러자 팔레스타인인들이 이 조처가 사원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라며 격렬하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인 4명이 숨졌습니다. 갈등이 격화되자 이스라엘 정부는 금속 탐지기를 철수하고 대신 감시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현지 이슬람 고위 성직자들은 감시 카메라도 철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루이스 알마그로 미주기구 사무총장이 어제 전직 국제형사재판소 검사를 만나 베네수엘라 정부를 인권유린 혐의로 제소하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알마그로 사무총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아르헨티나 출신의 루이스 모레노 오캄포 변호사가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조사 대상으로 규정한 인권유린 행위를 베네수엘라 정부가 저질렀는지에 대한 미주기구의 판단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최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몇 달간 계속돼 약 100명이 숨졌습니다. 모레노 오캄포 변호사는 ICC 수석검사 출신으로 아르헨티나 군부의 인권유린 범죄 등 다양한 사례를 수사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무장 반군 탈레반이 남북 칸다하르 인근 군기지를 공격해 군인 26명이 사망했다고 아프간 정부가 밝혔습니다. 어젯밤 감행된 이 공격으로 사망자 외에 적어도 13명이 다쳤습니다. AFP 통신은 반군 수백 명이 몇 시간 동안 기지를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탈레반 측은 정부군 70여 명을 사살하고 7명을 생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아프간 정부는 군인들이 용감하게 반격했고 반군 쪽에서도 8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탈레반 반군은 최근 아프간 전역에서 공세를 강화하면서 지난 몇 주 사이 자신들의 세력권을 크게 늘렸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미국 의회가 새로운 러시아 제재법을 통과시킨 데 대응해 미국에 대한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세르게이 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새로운 제재법이 미러 관계 개선의 기회를 없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야브코프 차관은 또 미 의회가 관련법을 통과시키면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이미 트럼프 행정부에 경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연방 하원은 어제 전체 회의에서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을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과 이란, 러시아에 대해 각각의 제재 내용을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법안은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러시아가 개입한 데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 고위 관리들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성추민 혐의로 기소당한 호주의 조지 펠 추기경이 오늘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펠 추기경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고위급 성직자로 프란치스코 교환의 측근입니다. 이날 심리에서는 주로 법률적 문제가 논의됐고 펠 추기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76살인 펠 추기경은 여러 사람이 연루된 성추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교황청에서 재정을 담당해온 펠 추기경은 성추문 혐의로 기소된 가톨릭 성직자 가운데 최고위급입니다. VOA 세계뉴스 김정우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7월 26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정권 교체나 군사적 충돌을 추구하지 않고 있다고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The secretary has been very clear about that we're not pursuing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는 미중 협력 관계에 심각한 차질을 불러올 것이라고 추이 텐카이 미국 주재 중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가 밝혔습니다. 평양은 내일 흐리고 비가 내립니다. 아침 기온은 24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입니다. 서해상에도 내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정권 교체나 군사적 충돌을 추구하지 않고 있다고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또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전 손튼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북한의 정권 교체나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추구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을 위협할 마음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손튼 차관보 대행은 25일 상원 외교위 소위에 출석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발언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The secretary has been very clear about that we're not pursuing regime change in North Korea. We're not pursuing
미국은 북한의 정권 교체나 붕괴, 가속화된 통일을 추구하고 있지 않으며 순수하게 한반도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분명히 했다는 설명입니다. 손튼 대행은 미국이 이런 점을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에도 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튼 대행은 북핵 문제의 가장 좋은 해법은 협상을 통하는 것이지만 지금 상황은 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과 대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it must first cease its unlawful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and bring an end to its pattern of dangerous aggressive behavior in the region.
미국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먼저 중단하고 영내에서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중단해야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겁니다. 손튼 대행은 현재 미국 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회원국들이 충분히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다른 나라들의 북한과 외교 관계를 격화하도록 요청하며 북한의 무역을 차단해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손튼 대행은 국제사회의 협조를 구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가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무부가 곧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령을 발표할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도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손튼 대행은 앞으로도 계속 다른 나라들의 북한 여행 금지령을 내릴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손튼 대행은 이 밖에 미국의 독자 제재와 관련해 북한 정권을 돕는 중국 등 제3국의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들을 제재 명단에 올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무부는 또 틸러슨 국무장관의 대북 압박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압박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라는 인식도 분명히 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틸러슨 장관은 대북 압박과 제재에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The secretary remains firmly committed to pressuring countries and remains fully committed to the sanctions.
헤던 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대체로 대북 압박 필요성과 북한의 위험성에 의견을 같이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 석유회사 엑손모빌이 틸러슨 장관이 최고 경영자로 재직하던 2014년 러시아 제재 조치를 위반하고 러시아 측과 거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무부의 대북 제재 역량이 훼손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노트 대변인은 틸러슨 장관이 각국 인사들과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가능케 하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대북 압박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함께 앉아 들었다며 틸러슨 장관의 대북 압박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I've sat there in the meetings and I've listened to him as he's talked with countries around the world about the importance of that pressure campaign.
노트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이해가 걸린 문제라며 김정은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촉구하는 한 가지 좋은 수단은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는 점을 전 세계가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중 협력 관계에 심각한 차질을 빌려올 것이라고 추이 텐카이 미국 주재 중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이 텐카이 미국 주재 중국 대사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대북 독자 제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We are against the US decision to deploy the SAR system. Which poses serious threats.
추 대사는 25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중미연구소에서 행한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사드 한반도 배치는 중국의 전략적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국 개인과 기관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역시 미국의 국내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중국 정부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와 세컨더리 보이콧이 북핵 문제와 관련한 미중 간 협력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진정한 의도에 대한 의문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추 대사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의 목표는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China and the United States share the common goal of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o sometimes we have differences.
미국과 중국은 비록 목표 달성과 관련해 차이점이 있지만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는 같다는 겁니다. 추 대사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평화와 안정 속에 이뤄지고 핵 문제 해결 역시 대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중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미북 간 평화협정 협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쌍궤병행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중단과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맞바꾸는 쌍중단 제안이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추 대사의 이런 주장은 미국의 입장과는 크게 다른 것입니다. 미국은 사드가 한국과 한국민을 북한의 무력 공격으로부터 지키고 미한 연합군을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순전히 방어적 조치이며 중국을 겨냥한 체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중국의 북핵 해법에 대해서도 미한 동맹이 오랫동안 합법적으로 진행해온 방어적 성격의 군사훈련을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동등하게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하원이 북한과 이란, 러시아를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북한을 미국 금융망으로부터 차단하고 정권에 유입되는 돈줄을 죄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On this vote, the yeas are 419, the nays are 3. No recorded present, two-thirds being in the affirmative. The rules.
미 하원은 25일 전체 회의에서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을 찬성 419대, 반대 3의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했습니다. 이 법안은 8월 의회 휴지기에 앞서 신속처리 절차로 진행돼 전체 의원 과반이 아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했습니다. 법안은 북한과 이란, 러시아에 대한 각각의 제재 내용을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 내용은 지난 5월 하원에서 419대 1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된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These provisions, which were strengthened in consultation with the other body, expand sanctions targeting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을 발의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 법안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고 전 세계에서 북한인 노예 노동과 연루된 이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핵탄두를 장착한 북한의 미사일이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가까워지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s to North Korea, a gulag masquerading as a country, we must cut off all economic lifelines to Kim Jong-un.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북한은 국가인 척하는 강제 수용소라면서 김정은에게 흘러들어가는 모든 경제적인 생명선을 차단하고 북한의 고객과 방조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t would crack down on the trading partners, banks, and shipping vessels that enable the regime and go after the regime's most lucrative enterprises.
민주당의 엘리엇 앵겔 의원은 이 법안이 북한 정권을 지탱하는 무역 상대, 은행, 선박 회사들을 단속하고 해외 노동자 수출을 포함해 북한 정권의 가장 수익성이 좋은 사업들을 겨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이같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를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제재 대상 북한 광물의 종류를 확대하고 북한과의 석유, 직물, 식량, 농산물, 어업권 거래를 금지하는 등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을 미국 금융망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고 북한의 달러화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원 전체 회의를 통과한 북한, 이란, 러시아 제재 법안은 앞으로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미국 하원이 통과시킨 새 대북 제재 법안이 사실상 북한을 전면 봉쇄하기 위해 관련국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새 대북 제재 법안이 북한으로의 달러 유입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전면 봉쇄에 버금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북한과 교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법안 자체가 직접적인 효과를 내기보다는 한반도 주변국들로 하여금 같은 수준의 제재에 동참하도록 압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법안에 포함된 조치와 같은 수준으로 중국이나 러시아가 제재에 동참한다면 북한의 군사적, 경제적 젖줄을 옥죄는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만일에 미국이 지금 의도하는 그런 법안들이 미국과 호흡을 같이 하는 동맹국이나 서방국들의 협력을 유도해낸다고 그러면 자발적으로 그럼 결국 중국하고 러시아에도 상당한 압박이 되고 사실은 나중에 중국과 러시아를 동참을 이끌어내는 효과적인 카드가 될 수 있죠.
이런 가운데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무용론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 14형 발사에 맞서 유엔 등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핵경제 병진 노선과 자강력으로 그 어떤 제재나 봉쇄도 통할 수 없다며 오히려 적들이 스스로 제 목을 조이는 올가미가 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또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사이에 북한의 핵 억제력은 세계의 정치 지형과 동북아시아의 역학 구도를 뒤바꿔 놓았다며 적대 세력들에게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최대의 골칫거리가 됐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대북 원유 공급 중단과 북한 노동력 수출 금지, 항공, 해운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을 논의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 맞서 국산화 운동과 부분적인 시장화 조치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버텨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원유 공급 중단 등 미국이 중국에 압박하고 있는 추가 대북 제재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에 대비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입니다.
국내에서 생산해서 공급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견뎌내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렇지만 이런 높은 제재 수준이 계속 지속이 되면 언젠가는 그 북한 경제에도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죠.
노동신문은 지난 21일 논설에서 적대 세력들의 초강경 제재로 많은 난관을 겪고 있는 경제 부문에서 국산화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사활적인 문제라며 제재에 따른 타격이 적지 않음을 내비쳤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이 한반도 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최근 관련국들의 견해차가 드러나고 있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제재 무용론을 내세워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독자적 대북 제재 강화를 놓고 미중 간 갈등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추가 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반대 등이 북한에게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을 제외한 그 미국과 중국과 그다음에 러시아, 일본 이 4개국이 갖는 공조에 일정한 흔들림이 있다. 그래서 이런 흔들림들을 북한은 적절하게 좀 더 균열을 가하고 무용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발언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접근을 아마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가는 사이 북한이 고위급 인사교류 등을 통해 러시아와 한층 밀착하려는 움직임도 이런 외교 전술의 하나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미국의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가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쏜 발사체가 ICBM이라는데 이견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constantly in touch with China and I can say that things are moving but it's still too early to tell how far they'll move.
헤일리 대사는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과 진행 중인 관련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중국이 얼마만큼의 움직임을 보일지에 대해 말하기에는 이르지만 현재 중국이 러시아와 결의안 내용을 공유하며 협의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중국이 러시아와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국은 결의안이 강력할 수 있도록 계속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이 결의안 문제에서 미국에 협력하고 있다며 미국은 결의안 초안에 대한 중국의 반응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이번 사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이 중국의 반응을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건 중국이 러시아와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헤일리 대사는 결의안 채택이 당초 희망했던 것만큼 빠르지는 않다면서 그만큼 이번 제재가 꽤 심각하고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한때 러시아 등이 북한의 발사체가 ICBM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I think that everyone that we have dealt with acknowledges it's an ICBM.
미국이 협상하는 나라들 모두가 ICBM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결의안에 ICBM을 명문화할지에 대한 질문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헤일리 대사는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에 대한 논의가 매일 이루어지고 있다며 미국은 이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고 중국 등 다른 나라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제안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에 마감 시한이 없다며 북측의 호응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시한으로 내걸었던 정전협정 체결일인 내일 이후에도 대화 제의는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한국 측 군사회담 제의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대화의 마감 시한은 없다며 차분하고 담담하게 북측의 호응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26일 기자설명회에서 현재까지 군사당국 회담 제의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없지만 27일 이후에도 군사회담 제안은 유효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화의 데드라인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북한의 반응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차분하고 담담하게 북측의 호응을 기다리겠습니다.
백 대변인은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았다면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어려운 상황은 어려운 대로 그에 맞춰 차분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을 통해 제안한 휴전협정 64주년인 오는 27일을 기한한 군사 분계선에서의 적대 행위 상호 중지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당장 회담에 응한다고 해도 대표단 명단 교환과 회담장 준비 등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27일까지는 회담이 열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북한 당국이 대화보다는 도발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도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특히 군사회담 의제인 군사 분계선에서의 적대 행위 금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대북 전단 등 이른바 체제 존엄과 연관된 만큼 북한이 관심을 보일 거라 예상했지만 빗나갔습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박사는 북한의 현 전략은 긴장 수위를 높이는 것이라며 북한이 한반도 긴장 수위를 낮출 한국의 대화 제의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목표는 미국으로부터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긴장 수위를 높여 미북 대화를 하려는 저의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대화를 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남북 대화에 임하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긴장 수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으로서도 북한과 이제 대화를 통해 가지고 북한이 원하는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이나 뭐 핵 관련해 가지고 뭔가 제재가 그 수위를 낮추거나 이런 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긴장의 그 수위를 높이는 거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남북대화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고 박사는 북한이 지난 2년간 급진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매진해왔다며 한국 정부가 갑자기 대화를 제의한다고 해서 오랫동안 지속해온 전략을 수정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줄어들거나 미국과의 대화가 잘 풀리지 않을 때엔 돌파구로 남북 대화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일부에선 북한이 회담 제의를 거절한 건 아닌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다음 달 시작되는 미한연합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 UFG까지는 긴장 구도를 유지한 뒤 9월 이후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북한 입장에서 지금은 미한연합훈련에 대응해야 할 시기지 대화할 때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의 지난해 곡물 생산량이 전년보다 10%가량 증가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식량 부족량은 여전히 46만 톤에 이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2016-2017 양곡년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도정 전 기준으로 596만 톤이라고 밝혔습니다. 식량농업기구가 25일 발표한 세계정보 조기경보 북한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전년도 생산량 542만 톤에 비해 10%가량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가을 추수한 쌀과 옥수수, 감자, 콩 등 주요 작물의 수확량은 총 544만 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14%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016-2017 양곡년도 북한의 곡물 수확량에는 지난해 가을 추수한 쌀과 옥수수 등 주요 작물과 올해 6월 추수한 이모작 작물, 경사지 농작물 수확 등이 포함됩니다. 2016-2017 양곡년도의 곡물 생산량 증가는 쌀 생산량이 30%나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식량농업기구는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가을 추수한 쌀은 총 254만 톤으로 전년도 195만 톤에 비해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감자와 콩도 전년도에 비해 각각 63%와 28%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옥수수 생산량은 재배 면적 감소와 함경북도 지역 홍수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에 비해 4% 감소한 220만 톤에 그쳤다고 식량농업기구는 밝혔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지난해 날씨와 비료 공급 상황 등이 전반적으로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가을 작황만 치면 작년 가을 작황은 작년 5년 평균치를 훨씬 넘게 넘는 거죠. 기후 여건이 좋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중요한 게 농자재 공급이 굉장히 원활했다 이런 건데요. 특히 이제 비료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그 몇 년 중에서 가장 좋았을 뿐만 아니고 아마 제가 제 기억에는 최근 한 20년 동안에도 가장 좋았을 것 같은데요.
FAO가 북한 농업성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 비료 공급량은 85만 톤으로 2009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2016-2017 양곡년도 곡물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10%가량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이 외부 지원이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할 식량 부족분이 45만 8천 톤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이 올해 20만 톤의 곡물을 수확한다고 가정했을 때 25만 8천 톤가량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북한 주민의 70%인 1,800만여 명이 당국의 배급에 의존하고 있다며 최근 이모작 작물 수확량 감소 등으로 주민들이 식량 부족을 겪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이 춘궁기에 충분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현재 북한에 있는 미국인들은 북한 여행 금지 조치 이전에 출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인들이 추가로 억류돼서는 안 된다면서 북한 여행의 위험성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있는 미국인들은 국무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발효되기 전에 북한을 떠나야 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한 관리는 25일 VOA에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곧 관보에 게재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조치의 제한적 예외 규정을 충족한다고 믿는 미국인 방문객들도 북한에서 나와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특별 여권 신청에 대한 정보를 얻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헤더 노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1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미국 시민의 북한 여행 전면 금지 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관보에 게재된 뒤 30일 뒤 발효될 예정이며 이후 미국 여권을 가지고 북한에 입국하거나 북한을 경유하면 그 여권은 무효가 됩니다. 이런 가운데 노워트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여행의 위험성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It is not safe for Americans to go to North Korea. Let me remind you, we still have Americans who are being detained in North Korea.
노트 대변인은 한 유력 신문이 북한을 마치 환상적 방문지처럼 들리게 하는 사람들의 경험담을 소개했다면서 이 기회를 빌어 미국인들이 북한에 가는 것은 안전하지 않으며 북한에 여전히 미국인들이 억류돼 있음을 상기시키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 신문은 이날 북한을 다녀온 외국인들을 취재한 기사를 싣고 여행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켰습니다. 노트 대변인은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방문해 억류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서 여행 금지 조치를 승인한 건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언론인들의 현지 취재를 예로 들면서 정말로 필요한 중요한 일이 있다면 방북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편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은 북한을 다녀온 외국인들을 취재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들은 왜 북한을 방문했고 북한에서 느낀 점은 무엇일까요?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다녀온 사람들은 방북 이유를 묻는 뉴욕타임스 신문의 질문에 대부분 호기심을 언급했습니다.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시에 사는 레베카 헤이 씨는 천안함 폭침 사건이 났을 때 한국에 있었고 비무장지대도 방문했었다며 이로 인해 북한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 평양 마라톤에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비행기 조종사 마크 로빈슨 씨는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어 북한행이 봉쇄되기 전에 북한을 찾았다고 말했고 캐나다인 조셉 보 씨는 탈북자들의 얘기에 관심이 많아 북한을 방문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테네시주에 사는 켈리 위트머 씨는 팔순 노모가 평양 마라톤에 참가하겠다고 해 노모를 모시고 행사에 참가했다고 말했고 농구 시범단 일원으로 방북했던 패트릭 레슬리 씨는 농구로 두 나라를 가깝게 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북한에서 무엇이 눈길을 끌었느냐는 질문엔 대부분 북한 방문이 색다른 경험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레베카 하이 씨는 북한의 모습이 생각했던 것보다 초현실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거리를 채운 선전화와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경기장을 가득 채운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켈리 위트머 씨는 철저하게 통제된 관광이었지만 색다른 세계에 들어섰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특히 많은 사람이 오가던 평양 지하철과 아침을 깨우며 울려 퍼지던 음악을 절대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로빈슨 씨는 헬기로 하늘에서 평양을 둘러봤다며 생각보다 평양이 커서 놀라웠다고 밝혔습니다. 평양과학기술대학 교수를 지낸 사이먼 박 씨는 북한 정부가 자신에게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볼 수 있었다며 6주가 지나서야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었다는 경험을 전했습니다. 농구단의 일원으로 지난 2012년에 방북했던 패트릭 레슬리 씨는 농구 경기로 현지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며 절대로 잊지 못할 경험이라고 말했고 조셉 보 씨는 평양 시민들의 일상을 볼 수 있었지만 시민들이 모두 동원됐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외국인들이 북한을 방문할 필요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모두 그럴 가치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켈리 위트머 씨는 여행을 통해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다며 북한에 다녀올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로빈슨 씨는 북한 같은 평범하지 않은 나라에 대한 주관이 생기려면 이들 나라를 방문해 현지 주민의 일상을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광이 북한 주민이 외국인들이 접할 기회를 만들어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레베카 하이 씨는 민간 관광을 통해 국경을 허물 수 있다며 이것이 최상급 형태의 유연한 외교라고 강조했습니다. 평양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사이먼 박 씨는 북한을 방문할 때 선입견이 없어야 하며 너무 큰 기대를 하지는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캐나다인 조셉 보 씨는 북한 관광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북한에 있을 때 특별히 위험하다고 느끼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제보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중국과 태국에서 무료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 남기시거나 VOA 음성 사서함 미국 번호로 여러분의 의견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주신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고 제보하신 내용은 방송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남기실 수 있는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다음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하시고 싶은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는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 001-800-500-12345번입니다. 더욱 알차고 풍성한 방송을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기다립니다. 또 방송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전화 음성 메일에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미 하원이 러시아와 이란, 북한을 추가 제재하는 통합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당사국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요. 또 한국과 일본이 연이어 큰 폭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는 소식, 또 연방상원에서 어제 건강보험 개혁법안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동의안이 가까스로 통과됐는데요. 예. 하지만 이어 표결에 붙여진 오바마 케어 대체법안은 부결됐습니다.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미 하원에서 어제 중요한 법안 하나가 통과됐죠.
네, 미 하원이 어제 러시아와 이란 그리고 북한에 추가 제재를 가하는 법안을 일괄 의결해서 상원으로 넘겼습니다. 찬성 119표와 반대 3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는데요.
예.
지난달 상원에서 의결된 러시아 이란 제재 법안에 하원의 북한 제재 법안을 통합 처리를 한 겁니다. 기존 러시아 이란 제재 법안이 상원에서 97대 2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돼서 하원에 송부됐기 때문에
네.
북한을 한 대 묶은 이번 통합 법안은 무난하게 상원 승인을 받을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법안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러시아가 지난 2014년에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후에 미국을 포함한 서방 각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데요.
예.
이번 추가 제재 법안에는 러시아에 대한 기존 경제 제재 외에 러시아 기업들의 불법 금융 행위와 관련한 신용 확대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예.
또 미국과 러시아의 안보 기관, 석유, 가스 등 에너지 기업 간 협력을 규제하는 내용 포함이 됐고요.
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러시아 제재를 완화하려면 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넣어서 제재를 푸는 일이 쉽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예. 자, 이런 추가 제재 법안 처리에 대해서 러시아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이요. 미국의 추가 제재 움직임에 대해서 상식을 초월하는 일이라고 맹비난하면서 보복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예.
이 오늘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 보도를 보면은요. 랴브코프 차관이 이 추가 제재 법안 제안한 사람들 또 지지자들 이 러시아와의 관계 정상화 전망을 심각하게 해치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을 했고요.
예.
이어서 이 러시아는 이 조치에 대해 보복하겠다고 이미 여러 차례 말했다면서 우리는 미국의 뜻을 존중해왔지만 미국은 우리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예상대로 강경하게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계 악화를 경고하면서 보복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언급도 있었습니까?
구체적인 그런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예.
다만 미국과 대화 노력을 병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랴브코프 차관이 러시아는 이번 일 때문에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미국과 건설적인 대화의 길을 계속 찾고 있다라면서 대테러전,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같은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추가 제재에 반발하면서도 국제 현안에는 협력을 하겠다는 거죠.
예. 자, 뭐 북한과 관련된 제재는 저희들이 앞선 뉴스 시간에 전해드렸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좀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어떤 방안들이 담겼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란 제재 법안에는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개인과 단체 그리고 혁명 수비대 등 대한 그런 제재와 무기 금수 조치 등이 들어 있습니다.
예.
미국은 지난 2015년 7월에 이란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독일을 포함한 주요 6개국과 핵 합의를 맺은 뒤에도 핵무기 개발 부분에서만 제재를 풀고 탄도미사일 개발과 테러 지원, 인권 관련 제재는 유지를 해왔는데요.
예.
지난 1월 미 의회가 관련 대이란 제재를 10년 연장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 중인 기존 제재에 추가 조치가 더해지는
그렇군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추가 제재를 가하려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네, 지난 1월에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은 핵 합의를 포함한 대이란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왔습니다.
예.
여기서 정리된 내용은 이란이 핵 합의를 준수하고 있지만 여전히 테러 지원국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예.
이에 더해서 이란이 꾸준히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비롯한 도발 행위를 진행해온 점도 추가 제재를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네. 이란은 이번 추가 제재 법안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네, 이란은 비례적인 조치를 통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어제 미 하원 의결 소식이 알려진 직후에 알리 라리자니 이란 국회의장이요. 미국의 추가 제재 수위에 맞춘 대응 법안을 만들어서 헌법 수호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했다면서요. 미국 정부의 모험주의적 테러 조장 행위에 그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의 자금원과 연결된 원유 수입을 봉쇄하고 각국에서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시키는 한편 선박 운항을 차단하고 또 온라인 상품 거래 또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차단하는 등의 내용의 그 대북 제재안을 어제 미 하원이 통합 처리를 했는데요. 북한 지도부로 유입되는 돈줄을 죄서 경제적 고립을 보다 강화시키려는 목적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려는 움직임들이 일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최저임금이라고 하면은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나라가 임금 최저 수준을 정하고 고용주들에게 그 기준 이상 급여를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인데요.
예.
뭐 시간당 얼마 하는 식으로 서방 대부분의 국가들의 노동 관련 법규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크게 인상합니다.
네.
후생노동성 산하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요. 2017년 최저임금 목표를 전국 평균 25엔, 한 미화로 22센트 올린 시간당 848엔, 그러니까 7달러 59센트로 정했습니다. 네. 약 한 3.04% 올리는 건데요.
예.
최저임금 단위를 시급으로 변경한 2002년 이후에 최대 인상폭이라고 합니다.
네.
이 같은 최저임금 기준은 오는 10월부터 일본 전역에서 또 지역별로 적용이
그렇군요.
됩니다.
한국에서는 얼마 전에 뭐 일본 인상폭보다 훨씬 더 뭐 높은 그런 최저임금을 올리기로 결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 최저임금위원회가요 지난 15일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 미화로는 6달러 73센트인데요. 이 정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예.
올해 비해서 무려 한 16.4%가 인상이 되는 건데요. 한국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만 원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경제 환경에 미칠 여러 가지 파장을 주시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런데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잇따라서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리는 배경은 뭡니까?
네, 일본의 경우는 오랫동안 침체기에 머물고 있는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아베노믹스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로 최저임금 인상이 추진이 된 겁니다.
예.
급여 생활자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돈을 많이 쓰게 되고 돈이 돌면 경제에 활력이 생긴다는 그런 경제의 선순환 이론에 따라서 일본 정부가 부양책의 하나로 내놓은 건데요.
네.
극심한 소득 격차를 줄이는 목적도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에 내년 최저임금을 16.5%로 올리는 결정이 나온 직후에 이 소득 주도 성장으로 가는 대전환점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뭐 한국 정부도 그렇고 일본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이 자국의 경제를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하지만 그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임금 기준이 오르면은요 돈을 더 줘야 하는 고용주들의 부담이 커지겠죠.
예.
그래서 최저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이 주로 일하는 중소규모 그 영세 사업자들은 인건비 등 비용이 늘어서 사업을 접는 경우도 생기고요.
네.
늘어난 비용이 그대로 물건값이나 서비스 용역 비용에 반영돼서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거꾸로 근로자들의 생활이 더 나빠지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기업들을 상대로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지급을 늘려서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줄인다는 방침이고요.
예.
한국도 파격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1년 해보고
네.
속도 조절을 해야 할지 더 가야 할지 결론을 내리겠다는
네.
입장입니다.
자, 미국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일단 미국은 연방국가여서요. 연방 최저임금 기준이 있고요.
네.
또 각 주와 지역별 규정이 존재합니다. 현재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달러 25센트인데요. 나라마다 물가와 생활 수준들이 달라서 뭐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운데요.
예.
한국의 인상 예정 금액인 시간당 6달러 73센트보다는 높고요.
네.
일본 정부가 올리기로 한 7달러 59센트하고는 좀 비슷합니다. 미국에서도 지역별로는 시간당 15달러를 주는 이 시애틀을 비롯해서 11달러를 주는 뉴욕 뭐 이렇게 훨씬 기준이 높은 곳들도 있고요.
네.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자는 운동이 또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미 연방 상원이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절차 투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가까스로 이게 통과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공화당 대 민주당 의석 비율이 52대 48인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질 걸로 알려진 가운데 공화당에서 3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부결될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표결 결과 찬반이 50대 50으로 절반씩 갈렸는데요. 상원의장을 겸하고 있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결정표를 행사하면서 법안 논의 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절차 투표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중요한 진전이다 이렇게 이제 환영하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공화당이 모든 표결에서 다 성공을 한 건 아니라고요?
네, 어젯밤 상원이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을 표결에 붙였는데요.
예.
43대 57로 부결됐습니다. 오바마 케어의 의무 가입 조항을 없애고 빈곤층을 위한 의료보험 보장 제도인 메디케이드를 축소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예.
여기에 보험사가 기본 혜택만 제공하는 값싼 상품을 팔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과 보험금을 낮추기 위해서 한 천억 달러의 연방 지원금을 제공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막판에 첨부가 됐지만
예.
민주당 의원 전원, 공화당 의원 9명이 반대하면서 부결됐습니다.
그렇군요. 오바마 케어,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 정부가 도입한 건강보험 제도를 다른 법으로 대체하는 안은 이제 부결이 됐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과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일단 오늘 상원이요. 오바마 케어를 완전히 폐지하는 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예. 2년 유예 기간을 두고 그 안에 새로운 법안을 논의하자는 건데요. 이미 공화당 의원 가운데 3명이 반대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자, 오늘 이 법안까지 부결되면 앞으로 며칠 동안 수십 개 수정안에 대한 논의와 표결이 진행될 전망인데요. 네. 민주당은 이 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민주당 소속인 크리스 머피 상원 의원이요. 100개의 수정안을 내놓을 준비가 됐다고 말을 했는데요. 다른 의원들도 수십 개의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 수정안이 모두 부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제 수정안은 부결됐고 오늘 이제 완전히 폐기하는 그 안에 대한 표결,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자,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24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 남포 아침 기온 24도, 낮 기온 28도, 신유주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26도입니다. 수풍 아침에는 21도, 낮 기온 26도고요. 중강 아침에는 20도, 낮 기온 26도, 희천 아침에는 21도, 낮 기온 26도로 비가 오면서 낮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황해도 오전에는 구름이 끼고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 27도, 용현 아침에는 24도, 낮 기온 28도고요. 개성 아침에는 23도, 낮에는 30도, 사리온 아침에는 24도, 낮 기온은 29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립니다. 함흥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4도, 풍산 아침에는 14도, 낮에는 19도, 청진 아침에는 19도, 낮 기온 25도입니다. 웅기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5도, 삼지연 아침에는 13도, 낮에는 18도가 예상됩니다. 서해상에는 내일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7월 26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3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바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의 결정을 뒤집어 성전환자들의 군 복무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인터넷 트위터에 장성들과 군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이 결정적이고 압도적인 승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성전환자들이 군에 끼치는 의료비용과 부담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6월 당시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성전환자들의 강제 전역 규정을 없앰으로써 이들에 대한 군의 차별적 정책을 끝낸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6월 짐 네베티스 국방장관은 성전환자 복무 허용 조처를 6개월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국방안보 전문 랜드 연구소는 2016년 현재 미국군인 120만 명 가운데 약 2,400명이 성전환자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미국 연방 상원에서 건강보험개혁법 개정안이 부결됐습니다. 상원은 어젯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제안한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확장과 저소득층 의료보험 제공을 위한 지원금 제공 중단, 의료보험을 구매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리는 벌금 폐지 등이 들어갔습니다. 상원은 그러나 표결을 통해 오바마 케어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바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가 만든 건강보험 개혁법을 폐기하고 대체 입법을 마련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표결에는 최근 악성 뇌종양 진단을 받은 공화당의 존 맥킨 상원의원도 참가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무장반군 탈레반이 남부 칸다하르 인근 군기지를 공격해 군인 26명이 사망했다고 아프간 정부가 밝혔습니다. AFP통신은 반군 수백 명이 몇 시간 동안 기지를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탈레반 측은 정부군 70여 명을 사살하고 7명을 생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아프간 정부는 군인들이 용감하게 반격했고 반군 쪽도 8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 반군은 최근 아프간 전역에서 공세를 강화해 지난 몇 주 사이 세력권을 크게 늘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 정부는 미국 의회가 새로운 러시아 제재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응해 미국에 대한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세르게이 랍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새로운 제재법이 미러 관계 개선의 기회를 없앨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랍코프 차관은 또 미 의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 이에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트럼프 행정부에 미리 경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하원은 어제 전체 회의에서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을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법은 북한과 이란, 러시아에 대한 각자의 제재 내용을 하나로 묶은 것입니다. 법안은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러시아가 개입한 데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 고위 관리들을 제재 대상에 넣었습니다. 또 대통령의 제재 완화 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의회의 권한을 확대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동예루살렘 알아크사 사원 입구에 설치했던 금속 탐지기를 어제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측은 이 조처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 14일 알아크사 사원 근처에서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경관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사원 입구에 금속 탐지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러자 팔레스타인인들이 이 조처가 이스라엘이 사원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라며 격렬하게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인 4명이 숨졌습니다. 갈등이 격화되자 이스라엘 정부는 금속 탐지기를 철수하고 대신 감시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현지 이슬람 고위 성직자들은 감시 카메라도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시 카메라도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도 뭄바이에서 어제 발생한 건물 붕괴 사고의 사망자가 17명으로 늘었습니다. 구조대는 무너진 4층짜리 건물 잔해에서 현재까지 28명을 구조했고 이 가운데 일부는 크게 다쳤습니다. 구조작업은 오늘 밤까지 계속될 예정이지만 생존자가 발견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건물 일부는 양로원으로 쓰였습니다. 인도에서는 느슨한 건축 규정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 건물 붕괴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B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